마태복음 16장부터고요. 16장 맨 앞부분에 보면 16장부터 20장까지 톤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16장부터 20장까지 한 텀으로 보시면 되고 21장부터 또 한 텀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한 두 텀 정도를 말씀드렸죠. 단절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떤 주제적 이슈로 통일되어져 있습니다. 16장부터 21장까지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게 주요 청자가 바뀝니다. 보시면 바리새인들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기적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누가 주요 청자예요? 항상 제자들이 주요 청자입니다. 그래서 16장부터 21장은 기본적으로 제자들과 대화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자들이랑 대화하는데 제자들이 되게 잘 알아먹나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죠. 제자들의 한계가 드러납니다. 이제까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 청자는 누구였습니까? 세리가 청자였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선언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반응이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는 파지티브 청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주님께 내리고 그런 중풍병자 같은 지금 죄인이고 그리고 세리이고 그리고 창기이고 그리고 병자이고 이게 다 문제적 인간이라는 범주에 있는 사람들이 아, 내 문제를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는 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바리새인 이슈가 있었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왜요? 그 당시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쓰여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대교인, 유대인들한테 쓰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서 바리새 이슈라는 건 뭐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종교적 가치의 문제점에서 좀 설명해 주는 부분이 강할 수밖에 없죠. 일단 누가복음보다 훨씬 더 이 바리새적 문제에 대해서 많이 지적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도 지적을 했죠. 이제까지 전통적인 신앙, 평가적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룰을 정한 다음에 그 룰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심판자이기 이전에 심판자이기보다는 하나님은 치료자다라는 이슈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주에 세 번째 청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죠. 그렇죠? 제자들은 어떤 존재, 어떤 분들이에요? 뭘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자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회복에 동참하겠다고 한 거죠. 그렇죠? 나는 가난하고 약한 존재이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에 내가 같이 어떻게 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일단 되게 좋은 사람이긴 한데 문제는 뭐가 있어요? 치유와 회복에 의미, 방향과 방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방법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헌신의 의미죠. 그렇죠? 치유와 회복의 방향,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치유와 회복의 방법, 그래서 내가 하는 헌신의 의미가 제대로 이 사람한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세요? 치유와 회복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해내시는 과정들이 주요 대화가 됩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16장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죠? 16장에서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을 구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 얘기 앞에서 나왔던 얘기죠. 그렇죠?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하는데 액센트가 어디가 있어요? 요 바리새인과의 대화 액센트가 가 있나요? 아니죠. 후반부에 예수님께서 이 대화 이후에 뭐라고 하십니까? 바리새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누구한테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딴 얘기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가 떡을 준비하지 않았다 라는 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니들한테 지금 떡 얘기하는 거 같냐? 뭐 이런 뭔 말이야 이게? 라는 대화 분위기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5천명을 먹인 자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가 왜 떡을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너희가 얘기하는 것은 바리새인의 누룩이다. 그러니까 아, 떡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가치를 조심하라고 하시는 얘기구나 라고 그때서 이제 막연하게 알아듣습니다. 왜 이런 이상한 대화가 전개되죠? 이런 이상한 대화가 전개되는 기본적인 대화 이슈가 뭔 것 같아요? 이쪽과 이쪽의 이슈가 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일회적인 사건의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생활. 그렇죠? 여러분 이게요 단기 선교도 한 달 넘어가면 생활입니다. 그렇죠? 단기 선교는요 딱 2-3주가 은혜로워요. 단기 선교를 6개월 가잖아요? 그럼 하나도 안 은혜로워요. 2-3주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은혜 안 받았다는 사람 없고요. 1년 단기 갔다 오고 안 힘들었다는 사람 없습니다. 왜요? 1년, 2-3주는 딱 의미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근데 1년을 산다는 거에서 생활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어느 집에서 자고 무슨 물건을 쓰고 누구를 만나고 피곤하고 쟤는 똑같이 평신도 단기성교로 왔는데 나보다 깨끗한 집에서 자고 쟤 시키는 일은 되게 깔끔한데 난좀 더러운 일 시키는 것 같고 목사님 성격이 좀안 좋은 것 같고 성무사님 왜꼭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는 것 같고 방글라데시 사람들 뭐 인도 사람들 기질이 나랑 안 맞는 것 같고 뭐 하기 시작해요? 생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 사라져요? 의미는 사라지기 시작하죠. 이게 꼭 단기 성교만 그래요? 여러분들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나신 첫 주는 되게 은혜로웠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주부터 뭐예요? 예수님이 재정을 챙겨요? 안 챙기죠? 예수님이 떡 챙겨요? 안 챙겨요? 매일 아침 만나가 내리는 것처럼 축사하셔서 떡을 쭉쭉 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떡은 누가 챙겨? 내가 챙겨요. 내가 챙기려면 그 떡을 어떻게 구해야 돼요? 후원금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지역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끝나면. 누가 후원 안 하나 봐야 된단 말이야. 그럼 쟤네들이 후원금을 받는 거야. 그럼 가룟유다한테 줘. 그럼 가룟유다가 마태나 이런 애들 시켜서 떡을 좀 사오라고 해. 그럼 떡을 받고 챙겨다 가는 거야. 다음 경로 탐색하고 숙소 찾고 누가 잔치에 초대한다 그러면 예수님 스케줄 조정하고 이걸 제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어때요?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랑 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거 없느니 그거는 이제 무대 위고 스태프들은 공연 봐요? 안 보잖아요. 그건 무대 위고 나는 떡 챙기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와서 갑자기 누룩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 단어에만 꽂힌 거죠. 아, 지금 떡안 챙겨온 거 뭐라고 하시는 건가? 누룩 뭐그 문제될 게 없는데 이러고 있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고 하시는 거죠. 그렇죠? 무슨 캐릭터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며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라고 따라 나섰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생활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내적 가치가 세속적 내적 가치인가 내적 가치이지 않는가를 고민하고 세속적 내적 가치가 있다면 그것들을 주의해서 하나님의 가치로 만들어가는 게 뭐예요? 제자도의 삶이죠. 제자들이 해야 돼 쓰는 건 이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는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생각이 어디 가 있어요? 이 팀을 뿌리는 거에 생각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게 별거 아닌 얘기인 것 같은데요. 치유와 회복에 헌신된 기독교인들이 100% 빠진 함정입니다. 그렇죠? 교회 처음 나오면 뭐예요? 왜 나왔어요? 변화되려고 나왔죠? 헌신되려고 나왔죠? 그렇죠? 내가 변화돼서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기 시작하면 뭐에 관심이 생겨요?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어색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안면도 좀 터야겠고, 밥도 좀 먹어야겠고, 공기도 너무 건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상황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개선해 가는데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개선해 가는데 신경을 쓰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주객이 전도된 시점이 찾아온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제일 심한 게 이거죠. 우리는 좀 덜하죠. 일을 안 하니까 좀 덜한데, 나중에라도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이걸 너무 주의를 시켜서 여러분들이 일 자체를 안 해서 내가 좀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이게 감동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다니셨던 교회나 교회 문화를 좀 생각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본당에 들어가서 이게 내 메인 이슈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 끝나고 자기가 담당했던 잡을 하는 게 자기 메인 이슈라고 생각해요. 성가대면 노래 끝나면 자기 순서 끝난 거고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주일학교에서 교사 봉사하고 본당 가서 쉬어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본당에서 내가 옛날에 홍성교단에서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깼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더라. 예배 시간 가서 좀 앉아있고. 왜 그래요? 거기가 메인이라는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쟤네들이 지금 뭐가 메인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메인이 아니에요. 뭐가 메인이에요? 내가 오늘 떡을 준비했는가? 메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다가, 교회 다니시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셀모임 좋아야 돼요? 근데 셀모임에서 내가 하는 역할이 내가 메인인 것처럼 느껴진다든가. 교회 오시다가, 지금 뭐 전혀 안 그렇죠? 예배 끝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랑 저녁 먹고 노는 게 내가 메인인 것처럼 느껴진다든가.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청년방에 이런 친구들 많아요. 이 친구의 진정한 주인은 어디예요? 셀모임이 끝날 때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때 마음 맞는 애들 모여서 6시 반부터 노는 거. 이게 이 사람의 주일에 메인 스트레스를 푸는 행사인 부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느껴진다든가. 내가 지금 가서 하는 거에 있어서 내 메인 이슈가, 이내 신앙생활의 메인 이슈가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나가는 성찰이냐? 아니면 내가 거기서 하는 어떤 활동들이나 역할들이나 즐거움들의 메인이슈냐가 되는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게 단지 교회 생활 문제입니까? 아니죠. 일반 생활 문제죠. 그렇죠? 일반 생활 문제예요. 제자들은 지금 헌신하겠다고 시작했지만 뭐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돼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요나의 표적,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그쵸? 그쵸?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근데 생활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헌신의 메시아, 죽음의 메시아라고 얘기하죠. 그쵸? 요나의 표적, 나는 너희들의 메시아야. 예수님이 메시아죠. 그쵸? 여기까지 분위기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갈라지죠.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다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으로 내가 죽고 살만해 다시 부활할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제자들의 액센트는 어디 가 있어요? 살만해 부활할 거에 가 있어요? 아니죠. 죽고에 가 있죠.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액센트가 어디가 있어요? 내가 메시아야. 뭐에 대한 메시아예요? 이건 앞전에 얘기했죠. 무슨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 했어요?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야. 그건 나의 뭘로 해결할 거야? 나의 죽음으로 해결할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은 뭐여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쵸? 그런 질문을 나가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나요? 예수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대화가 이렇게 진행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요, 마태복음이 끝날 동안 그런 대화가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로마서에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나요? 라는 질문을 갖는 사람들은 로마 교인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제자들은 여기서 뭐예요? 어디에 액센트가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에 영향을 미쳐요? 네? 성공에 영향을 미치죠. 왜? 난 예수님의 팀에 지금 헌신해서 이 팀이 성공하면 그 팀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 돼야 되는 건데, 그쵸? 그쵸? 예수님의 팀에 헌신해서 이 예수님의 팀이 성공하면 그건 나의 성공으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이 팀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고 이 팀이 깨진다는 거고 난 그러면은 헛된 노력을 하게 되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한 경우가 없었어요. 뭐 빼고. 뭐 바리새인 애들로, 그럼 조심해야죠. 아니, 네가 70인 전도대 파송하고, 다녀오겠습니다. 네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예, 그렇게 하죠. 다 해요. 근데 뭔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액센트가 뭐예요? 베드로가 메시아십니다. 라고 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예수님, 잠깐만.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시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딱 예수님, 베드로, 예수님한테 대들었다고 사탄! 딱 대고. 무슨 액센트예요? 두 가지 캐릭터를 보여주죠. 예수가 하고자 하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에 이의어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주는 메시아십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아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의미가 다르고 천국의 의미가 다르고 구원의 의미가 다르고 이상적인 사람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걸 신뢰하는 건 좋은 출발점이에요. 그쵸? 그럼 그렇게 출발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 내 이전 것은 내려놓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배워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제자들에게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배워감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일반인들과 같은 가치를 사용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거죠. 생활에 대한 관심이 깊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기본 마인드. 여러분, 이건 패키지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활에 관심이 깊어지나요? 그러면 결론은 성공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사고,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내 생활에 관심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결론은 딱 하나예요. 요걸 좀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그게 아니었는데,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니까 결론은 뭐로 나요? 성공에 대한 결론으로 나죠.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이런 생활에 관심을 갖고, 사역적 관심을 갖고, 역할적 관심을 갖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시킨 대로 다할 마음이 있어요. 못 빼고. 그게 결국 나한테 이루어야 돼요. 지금이든 나중이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네가 잘될 거야 라는 액센트가 없으면요. 그건 거짓 복음이 됩니다. 모든 결론엔 그게 들어가요. 제자들이 원했던 거죠. 예수님과 부딪혔던 거고.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니느웨를 향한 끝없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메시아로서 내가 죽기까지 헌신하여서 이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걸 얘기해요. 그쵸? 그 구원과 삶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서, 내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아로서, 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메시아로 오셔서,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이 기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뭐예요? 마인드고 태도이고 지향이고 방향이죠. 그쵸? 근데 이 예피 예수님의 컨셉인데, 그 반대 컨셉으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 반대 컨셉으로.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관심사를 가지고, 그쵸? 내 생활의 관심사를 가지고 내 성공의 꿈을 꾸는 제자들이 거기에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 장면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슈가 계속 진행되죠. 그러니까 17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표현하시나요? 내가 메시아인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내 죽음의 사역적인 특징을 얘기하지만 이번에는 뭘 얘기했어요? 17장에는? 변화산에 가서 영광의 모습을 변화하시는 걸 표현하시죠. 그렇죠? 뭐예요? 아, 내가, 아까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맞다를 표현한 거, 그렇죠? 지금 뭐라 표현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것이 된다를 표현하는 거죠. 왜?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야. 내가 어떤 내 가치관으로 메시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석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야라는 뭐에 대한 증거예요? 당신의 메시아성의 증거의 확증성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 내가 이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니까,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는 거구나.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나아지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사역이구나라는 뭘 받아들여야 돼요?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받아들여요? 지금 그두 선지자가 나타났던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 사람들한테 와요? 안 오죠? 두 선지자가 나타나는 의미는 뭐예요? 이 구약에서 증거하는 그 가치, 구약에서 꿈꿨던 그 꿈이 바로 예수가 얘기하는 그 꿈이다라는 구약과의 통전성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건 이것이야말로 신의 의지다라는 신의 지향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결론은 뭐예요? 가치적 결론이 나와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구약에서 했던 얘기고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이야기구나라는 뭐에 대해요? 예수가 했던 죽음의 메시아가 권위적으로 다가와야 돼요. 그렇죠? 그게 그 사람들이 겪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봐요? 지금 두 선지자 갖고 있는 의미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멘트 관심 없어요. 뭐만 관심 있어요? 야, 하나님의 소리 같은 게 들려요. 아, 막 그 밝아, 뭐가. 누가 나타났어, 막. 하얀 사람이 봤어. 야, 신기하다. 신비체험의 쾌락적 감동. 아, 뭔가 신비한 경험을 했어. 그러니까 여기가 좋습니다. 초막셋을 짓고 이 경험을 유지시켰으면 좋겠다. 이 경험을 길게 했으면 좋겠다. 왜? 이 경험이 쾌락적이니까. 유쾌하니까 나한테. 즐거우니까. 신기하니까. 아까 얘기했죠? 첫 번째. 여러분, 제자들의 컨셉들이요. 여러분, 우리 컨셉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나고 있는 신앙적인 문제점 때문에요. 신앙적인 문제점 때문에, 우리가 되게, 나는 완전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얘들 다 그랬어요. 얘들 빠졌던 두 번째 이슈는 뭐예요? 내가 얘기했죠. 기독교는 두 가지 이슈 한 종에 항상 빠진다고. 첫 번째는 뭐예요? 교조주의죠. 세 가지 이슈죠. 첫 번째가 교조주의. 두 번째가 신비주의. 세 번째. 하지만 하나. 이 교조주의와 신비주의의 근본에 있는 건 세속주의죠. 내가 내 생활에 관심을 갖고, 내 성공에 관심을 갖고, 종교를 바라보면 두 가지 형태의 왜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쵸? 하나는 교조주의적 왜곡이 나오고, 하나는 신비주의적 왜곡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메시지를 뺀 상태에서 형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신비주의죠. 교회가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봉사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는데요. 맨날 기도하시는 교회도 있습니다. 산에 가서. 근데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예요? 내용 얘기예요? 아니에요. 체험 얘기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귀에 들렸다니까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눈에 보였다니까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그게 액센트가 아니에요. 눈에 뭐가 보였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의미가 뭔데요? 그 얘기를 해야지. 그 의미를 갖고 그래서 넌 뭘 바꿀 건데 뭐가 변했는데 그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눈에 보고도 귀에 듣고도 안 바꾸는 놈들은 뭡니까? 그리고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세속적이야. 이 사람은 자기 주관대로 하는 사람이야. 딱 봤을 때 세속적 성공과 야망과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해. 근데 자기 굉장히 신앙이 깊은 줄 안다? 왜? 신비 체험이 많으니까. 그 체험이 가짜란 뜻 아니에요. 근데 그 체험이 이 사람의 거만을 방해해줬다면 이 사람은 변화산에 오르고도 초막셋을 짓겠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메시지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내용을 기억하세요. 장면을 기억하지 말고. 내가 얘기하잖아. 나도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뭐 우리 나 있었던 교회는 충혁교회는 공식적으로는 교조적이고 내적으로는 신비주의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가면 설교가 1분도 오버되면 안 돼요. 딱 1시에 시작하면 2시에 딱 끝나야 됩니다. 2시 3분 이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께 2시 3분이 된다는 건 뭔가 주님께 준비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넘어갈 거 아니야. 공연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하는 말이야. 딱 끝나야 돼. 어떤 부목사님이 처음에 충혁교회 부임해서 분위기 파악 못하고 또 감동에서 울면서 한 2분 더 했어요. 그분 막 하, 내가 준비되지 못하는 나는 뭐 시간이 몇 분 하지도 모르는데 근데 밤에는 또 기도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무덤 가서 많이 했잖아, 얘기했잖아. 충현교회는 그 무덤 있어요. 무덤 산 있잖아요. 산 충현동산에서 이제 무덤 있어요. 그래서 기도원이 있고 기도원 뒷동산이 다 이렇게 무덤이에요. 그러면은 끝나고 무덤 가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어요. 혼자 무덤 가서 새벽 3시에 해봐요. 별게 다 보여요. 내 속에서 보이는 건지 내 밖에서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가 휙 왔다 갔다 해.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해요. 그 시절이 있잖아요. 나도 또 입상 금지된 산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누가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나한테 이상한 거 가르쳐준 사람이 많아. 그래서 입상 금지된 산 가평인데 그걸 찾아가지고 그걸 또 올라가가지고 입상 금지된 산에 혼자 가봐요. 부스럭 소리 만나도 왜 이렇게 무섭니? 산 정상에서 찬송가를 그렇게 열심히 불러요. 왜 무서우니까? 그렇게 하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그 루트의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물론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 신비적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나도 그런 체험이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입상금지된 산에 올라가서 기도 3시간, 4시간 하고 어떤 신비적인 음성을 듣고 오는 사람은요. 자기가 들었던 내용을 기억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드러냈다라는 걸 기억해요. 나 입상금지된 산이라는 것은 뭐 본 사람이야 이거예요. 그게 뭐니? 제자들도 똑같은 함정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뭘 얘기하세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설명해내시는데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서 반응하죠. 그렇죠? 그래서 변화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이죠? 제자들이 또 보이네요. 뭐하고 있죠? 제자들이 고치는데 안 나가요. 그렇죠? 고치는데 안 나가는데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설교를 되게 많이 했어요. 스스로 기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못 고치지? 라고 생각했어요. 왜? 저는 고쳤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영구라고 얘기하죠. 제자들이 지금 뭐가 틀어졌다는 거예요? 초기 제자들에 비해서 지금 제자들이 틀어진 게 뭐예요? 초기 제자들은 뭘 의지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했죠. 근데 지금 제자들은 뭘 의지해요? 자기 경험에 의지하죠. 나 옛날에 고쳤었는데 이렇게 하면 고침이 되는데 아 근데 왜 이게 안 고쳐져 이게? 이게 되게 신기하네. 나 원래 고치는 사람인데 뭐가 없어졌어요? 자기가 왜 고칠 수 있었는지가 없어졌죠.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고쳤는지가 없어졌죠. 그리고 뭐만 남았어요? 난 고치는 사람이야 이것만 남았죠. 이것도 뭐예요? 신비주의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비한 능력을 기능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 뭐 본 사람이야? 나 뭐 할 줄 아는 사람이야? 나 방언할 줄 알아? 나 치유할 줄 알아? 나 환상 본 사람이야? 이게 자기의 메리트처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예요? 겨자치만한 믿음도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가 바라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는 거예요. 뭘 위해서? What for?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고 무엇을 향해 가는지 네가 이해를 하고 있니?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 근데 설명을 해줘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럼 그걸 배우려고 해야지. 그걸 배울 생각은 안 하고 막 교회를 무슨 팀인 줄 알고 막 떡이 준비됐네 준비가 안 됐네 난 뭘 해야 되네 뭘 안 해야 되네 그리고 난 뭘 해본 사람이네 뭘 할 줄 아는 사람이네 뭘 본 사람이네 뭘 겪은 사람이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죽음과 헌신을 얘기하면 그건 아닌데? 심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요? 그러는 동안 내 중심가치는 예전에 내가 쓰던 중심가치가 진리인양 나한테 다가와서 신이 내 앞에서 얘기해도 신에게 그 얘기는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망이 쌓이죠. 뭐
일이 잘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데, 아, 이걸 용서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라고 내가 신비 체험 있는 사람인데, 일이 내 인생이 쭉쭉 풀려야 되는데 이게 안 풀리네. 이거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시지? 했다가 뭐, 그래, 하나님 용서해드리자 해서, 6개월 만에, 진짜 내가 큰맘 먹고 주님을 용서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바로 하시면 제가 다시 기회를 드릴 테니까.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그래서 또안 되면 또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그러고. 하나님 쪽에 문제가 되게 많은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 신앙은 되게 좋은 것처럼 얘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께 실망했고, 하나님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그쵸? 하나님에 대해 아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다른 게 신앙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교회 봉사를 잘하고 있고, 어떠한 일정한 체험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나는 신앙이 괜찮고, 하나님이 문제인 양 생각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상태. 얼마나 기괴한 형태입니까?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제자리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2년 묵은 제자들, 3년 묵은 제자들, 초년에 나가셨는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내가 얘기하는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데? 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쵸? 거기에 반대해서는 제자들의 완고함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어디로 흘러가죠? 그래서 18장에 가면 천국에서 큰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20장까지는 다 누구 얘기예요? 20장까지는 다 제자들의 이슈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쵸? 이 제자들의 형태에서는 얘기했죠. 뭐예요? 일상에 생활에 빠져 있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그쵸? 생활에 빠져 있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신비체험. 자기가 겪었던 어떤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이제 조금 상태가 좋아지죠. 지적받고 이러면서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되죠. 이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지, 잘 진행되진 않지만, 천국에서 누가 크냐? 라고 질문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이슈를 18장에 시작하는데요. 보세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요. 20장 후반부까지 가요. 20장 후반부에 엔딩 스토리로 뭐가 나옵니까? 한 어머니의 요구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이 성공하실 때 양쪽 옆에 앉길 바랍니다 라고 청탁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쵸?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내가 받은 잔을 받을 수 있겠느냐, 네가 생각하는 잔은 니들이 생각하는 잔이랑 내가 말하는 잔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쟤들이 완전 짜증내죠. 왜요? 넘버원은 누구예요? 베드로죠. 넘버투는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넘버쓰리는 야고보죠. 그쵸?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려가실 때 이렇게 데리고 다니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는 누구예요? 요한이죠. 넘버2예요. 뭐 사탄을 물러가라 이런 소리 듣고 자꾸 차고 치는 건 누구예요? 넘버1이죠. 그렇죠? 이 구도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이 둘은 자기가 넘버1, 2가 됐으면 좋겠죠. 그렇죠? 베드로 형제도 있어요. 안드레. 근데 얘는 빅3 안에 못 들어요. 못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1, 2가 됐으면 좋겠어. 왜? 얘가 명목상 수제자지만 보니까 예수님이 제일 이뻐하는 건 얘야. 난 쓰리고. 그럼 이렇게 되면 좋잖아. 그쵸? 그래서 이 진심을 누가 얘기한 거예요? 엄마가 얘기한 거죠. 진짜 촌스럽게. 엄마가 가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때, 성공하실 때, 내 두 아들이 양옆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원, 투 해주십시오. 베드로 쓰리 하고. 그쵸? 뭐예요? 무슨 관심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는 얘기를 할 때 지금 뭐가 알고 싶은 거겠어요? 뭐가 알고 싶은 거겠어? 빅3 중에 진짜 넘버원이 누구냐 알고 싶은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할 때 용기 있는 자가 크다 라고 하면 아 역시 베드로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요. 내가 호감 있는 여자애한테 어떤 스타일 좋아해요? 라고 물어봐요. 아 저는 키 작고 다정다감한 스타일이요. 아, 난 아니구나. 뭐 이런 거예요. 응? 연하에 관심 있으세요? 연상에 관심 있으세요? 있어요. 아 그럼 내가 가능성이 있네. 뭐 이런 거란 말이야. 지금 인간의 이성 탐구를 하자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이 뭐냐는 걸 물어보자는 게 아니라 뭐예요? 관심이 어떻게 접근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 나가냐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사람들이 딱 3단계란 말이야. 내 생활에 빠져서 살고 성공하고 싶고 그 다음에 뭐예요? 누가 더 잘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팀을 끌고 나중에 이 팀이 성공할 건데 그때 농공 행상할 때 누가 제일 많이 먹을 거냐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왜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겨요? 지금 3년차가 되면서 예루살렘으로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쵸? 이제는 곧 엔딩이 올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가셔서 이걸 한번 확 엎으면 우리가 이제는 딱 정권을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권을 잡은 다음에 로마의 치에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 로마를 뒤집어엎고 세계의 대제국이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알렉산더 하고 우리가 이제 나눠 먹는 거야. 어? 여호와의 신정 국가를. 참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뭐와 뭐와의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망과 나의 야망 사이에 공통분모가 있는 거죠. 이걸 같이 이뤄가는 거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싶다.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응?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성공하고 싶다고 막 책 내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딱 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작게 쓰임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죽음으로 쓰임받을 생각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랑 진짜 크게 한탕하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그래서 지금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계속 이 이슈죠.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크다. 라고 하세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의 무슨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낮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게 잘 안 와요, 여러분. 현대 어린아이들이 낮아요? 아니에요. 현대 어린아이들은 절대 낮지 않습니다. 그냥 현대 어린아이들을 비유하시면 아니고 고대 어린아이를 비유하셔야 돼요. 여러분, 고대에서는 16세 미만의 아이는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고대에서는 16세 미만의 아이는요, 사람 취급을 잘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고대 어린아이들은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존중과 너무 이쁘고 아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부모들조차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요. 왜요? 자식이 많고 자주 죽기 때문에 16세가 넘어서 사람 노릇을 해야 얘가 사람인 거지. 그 전에 아이고 우리 애기 이쁘다 어떻게 잘 키울까 이렇게 우쭈쭈쭈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오케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얘기한다는 건 뭐예요? 낮다는 뜻이에요. 천하다는 뜻이에요. 낮고 천한 자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죠? 이 사람이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얘기합니다. 어린아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어린아이 한 명은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차라리 연잠에 뚫리고 던지는 게 낫다. 그러면서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걸 얘기해요.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냐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있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한 사람에 대한 열정, 사랑, 한 사람을 아까 산상순에 얘기했죠? 목적성을 하는 삶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을 목적성을 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린 양, 아니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내는 사람들은 어때요? 낮고 천하죠. 무시당해서 낮고 천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가장 바닥의 일, 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챙기는 일, 돌보는 일, 나아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위에 서서 야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하고 넌 이렇게 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크다라는 의미 자체가 천국에 소속된다는 의미 자체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많이 한 얘기죠. 엎드려서 한 사람을 소중히 하게 하고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면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가면 여러분들은 낮고 천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람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인데 무슨 서울시 시장이 된다 한들 사장이 된다 한들 낮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장인데 100명의 직원을 다 돌봐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 뒤치다꺼려 할 것이 내 고민거리야. 그리고 그걸 다 하고 있어. 그럼 누가 높아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요즘 어린아이들이 낫지 않다는 뜻이 뭐예요? 옛날엔 부모가요 애를 이렇게 키웠어요. 해! 말면 쉬! 딱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키워요? 이렇게 키우죠. 이게 꼭 잘못됐다고만 얘기하지 마세요. 기준과 가치가 안 가르쳐지면 잘못된 거지만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면 돌보고 어떻게 하면 섬겨서 어떻게 좋은 아이를 만들까에 대해서 부모가 뭐가 돼요? 의리되죠. 그렇죠? 이 부모가 의리되는 태도가 부모가 뭐가 되는 태도로 여기는 표현하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가 되는 태도로 표현을 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 아이의 태도로 대한다는 거예요. 뭐 순수하고 낮은 이런 게 아니라 자금과 천함의 표현으로 나가요. 이런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생활에 빠져있고 성공에 빠져있고 그래서 자기들의 권력관계를 암투하고 경쟁하는 태도에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천국과 변화가 그게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어디서 했던 얘기를? 산상수훈에서 이미 했던 얘기를. 그쵸? 산상수훈에서 이미 했던 얘기잖아요. 뭐가 돼야 된다? 사람이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적이어서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천국에 소속된 사람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 곳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이슈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뭐가 돼요? 여기서 연결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쵸? 그쵸? 한 마리 양을 찾아가야 돼. 그래서 사랑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뭘 하고 싶어 해요? 선을 긋고 싶어 하죠. 이슈가 전환된 거예요. 그쵸? 누가 크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갑자기 뭐 하고 싶어요? 너무 과도한 선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어린 양을 찾아가는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는데 한 10회 정도 찾아가면 되겠죠? 야, 한 3회 생각했었는데 베드로가 크게 쓴 것 같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고 용서하라고 그러죠? 진짜 70번에 7번 용서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죠? 사람이 목적선이라는 말을 너희가 이해를 못하는구나 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죠? 생활에 관심이 있고요. 성공하고 싶어 하고요. 그래서 어떤 경쟁적인 심리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종교가치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뭘로 받아요? 교조주의를 받아요. 교조주의를 받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어린아이, 한 어린아이를 찾아 헤매는 한 명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열정이다. 라고 했더니 뭐예요? 횟수를 얘기해요. 얼마나 관점이 꽉 막혔는지 보이시죠? 그럼 뭐가 들어가지 않아요? 주제가 이 사람한테 전달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뭘 얘기해요? 횟수를 얘기해요. 그럼 몇 번까지? 자. 여러분, 횟수를 얘기하고, 틀을 얘기하고, 디테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건 좀 또 딴 얘기지만, 우리나라는 또 디테일하면 우리나라잖아요. 그쵸?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 버스 타도 돼요? 안 돼요? 12시 이후에 공부해야 됩니까? 아니면 해가 지면 공부해도 돼요? 자판기도 됩니까? 교회 식당에서 사 먹는 건 돼요?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건 안 되고요? 이 디테일이란 말이에요. 난 어릴 때 이런 거 갖고 엄청 회의 많이 했어. 막. 내가 고등부 때 회의 의제가 하나님한테 당신이라고 해도 됩니까? 회의 의제로 고등학생들이 30분 동안 토론했어. 400명이 앉아가지고. 중요교회 진짜. 아유. 애들 어떻게 가르쳤으면 그 어린애들이 그러고 있니? 대표기도 할 때 누가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이렇게 한 거야. 고등학생들이 대표기도 할 때 그때 어떤 애가 이제 원로회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당신이라는 표현은 불경한 것 같다. 아, 당신은 높임말이다. 아, 당신 왜 높임말이냐. 이거 갖고 막 서로 여러 명이 나와서 막 하고 나같이 노는 애들 감정이 위에. 목사님이 나와서 당신이 된다. 이제 결정이셔서 당신은 되는 걸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디테일에 목숨 걸지 마세요. 디테일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심가치가 중요한 거죠. 기독교는 컨템포러리예요. 동시대성이에요. 디테일은 그 시대의 문화의 상황에 맞게 알아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중심가치가 이 시대의 문화에서는 어떻게 표현되는데 아 이렇게 표현돼? 그럼 그렇게 표현해.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문화적 디테일을 짜는 게 아니라. 문화적 디테일을 짜고 싶어요? 그럼 무슬림처럼 해야죠. 무슬림처럼. 한국교회 100년 전통이야. 100년이 어떻게 기독교에서 전통이냐. 기독교는 2000년 된 종교인데. 그렇잖아요. 전통을 따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던 방식으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도 마음의 가르침 방식으로 해요. 그래야지 이게 디테일을 지켜내는 거지. 한 50년 전에 한국교회 어떤 목사가 만든 디테일이 어떻게 디테일입니까? 디테일이 아니지. 오케이? 우리 교회는 이런 건 전혀 관심이 없어. 디테일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라. 오케이?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제자들의 문제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방향으로 헌신한 이후에도 여전히 세속적인 중심이 있어서 그 중심을 개선하지 않으려는 제자들에게 어떤 태도가 나타난 것들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제자들이 얼마나 야망에 빠진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런 야망의 목회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짜는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는 부분이 또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가죠. 그 다음에 이제는 아, 용서할지 모르는 비유하시면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세요? 너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라는 전형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쵸? 그냥 상상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짜 많이 하셨던 설교인데 이들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 하나님이 너에게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네가 뭘 각성한 거야? 아, 하나님은 인간을 기대로 대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나를 변화시키고자 기대하시고 끝까지 그 일을 하시는 게 그분이시구나. 그렇잖아요. 그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는 거죠. 기대를 접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이 어떻게 했다 한들 내가 기대의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에게 했던 이제까지의 행동,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변화되지 않을 거라고 고집스럽게 했던 그것들이 일만 달란트라면 얘가 나한테 하는, 아, 저래서 얘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뭐 10달란트, 20달란트밖에 안 되는 어떤 작은 부분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한테 기대하셨던 걸 생각하면 나도 저 사람을 여전히 어떻게 할수 있어요? 기대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여전히 저 사람이 기대하고 계시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중심가치라는 거죠. 그렇죠? 이 중심가치예요. 근데 이 중심가치가 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7번은 어때요? 라고 얘기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는 하나님께 그런 사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여전히 평가하고 그 빚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그 멍청한 종, 이상한 종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얘기했던 기본 가치를 다시 한번 도전하시는 거예요. 살아의 목적이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 기독교는 성공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환상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초반에는 안 그랬죠. 왜? 예수아가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중후반부에는 왜 변질돼요? 너무 떴거든요. 떴잖아요. 동네마다 가면, 아, 예수님. 아, 저 사람이 메시아냐, 메시아지 않냐. 나만 개인적으로 알아봤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러기 시작하니까, 아, 뭔가 될것 같은 거죠. 그리고 뭘 검증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원래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 정치적 메시아상, 검증하지 않죠. 그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죠. 그쵸? 그러니까 내적 가치를 새롭게 배울 생각은 안 한 상태에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검증을 안한 상태에서 교회적인 문화만 갖다 얹힌 경우가 되는 거지, 제자들이 지금. 그럼 마태복음은 이제 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어디로 넘어가요? 이혼에 대해서 가르치는 얘기로 넘어가죠? 왜요? 뭐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조주의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는 거죠? 아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그거잖아요. 인간이 목적이다 했더니 몇 번이요? 이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주신 게? 이혼의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이혼의 얘기를 하시는 게 뭐예요? 아니, 7번이요? 라는 식으로 율법화 시키는 이유는 진짜 참된 목적이 따로 있는데 이 참된 목적까지 다 다르지를 못하니까 방향성을 제시하시기 위해서 중간 포인트를 제시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죠. 어? 성경에 이혼해도 된다고 했는데요? 아니야, 이혼하면 안 돼.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지향성이지 이혼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 이혼 얘기하는 게 메인 이슈예요? 아니죠. 율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자꾸 율법을 이런 식으로 바라보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면 몇 번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게 아니야, 율법이. 율법은 여기가 꼬린지점, 완성점, 결승점이 아니라 율법은 바른 가치를 지향하는 중간 기착. 이혼 증서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런 방식으로 이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가정을 소중히 지키는데 너희들은 아예 남자 여자가 결혼 문화 자체도 되게 타락되어져 있으니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야. 그 얘기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지 이 얘기죠. 그렇죠? 이 얘기는 언제 많이 했던 얘기예요? 산상순에 했던 얘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쵸, 하나님이. 율법은 중간 기착지고 목적성은 여기야. 율법이 지향하는 법정신을 봐야지 법조문을 보지 말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쵸? 제자들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산상순 얘기 계속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쵸? 사람이 목적이야. 법정신을 봐.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원대에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는 모습이 나오죠. 그쵸?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이런 아이가 천국에 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게 어린아이가 오는 걸 어떻게 했어요? 막았죠? 요즘이랑 문화가 다르다니까요. 어린아이는 이런 데 오는 거 아니에요. 내쫓았어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요? 한 영혼은 가장 나약한 자와 미약한 자도 포기하지 않는 어린 양, 한 마리의 양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가는 태도가 어린아이도 쫓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애가 뭘 하라가 아니라, 아니야, 얘도 하나님의 사람이 돼. 얘도 깨달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비유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근데,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비유가 우리한테 어려운 게 요즘에 어린아이라는 단어 뜻이 완전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 순수와 맑은 영혼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 때 그렇게 순수했다가 타락하고 변, 그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미천하고 미약함과 무지대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막지 말라고 하시죠. 그쵸? 왜? 제자들도 여기 이 이슈도요. 어린아이가 이슈가 아니에요. 여기는 다 제자들 이슈예요.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막는 제자들의 관점의 문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이 목적인데. 오케이? 그런 식의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요? 그 다음에 재물만한 청년 얘기가 나오죠. 같은 패턴이에요. 뭐 했죠? 이혼. 이혼이 아니라 진정한 가정이 지향하는 거야. 이혼 증서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한 가정이 지향하는 거야.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와요? 지금 율법을 지키는 사람 얘기 나오죠? 아니, 대놓고 얘기하죠. 요 법칙들은 다 지켰어. 근데 내가 요즘 허탈해. 허탈해? 그러면 네가 진짜 진리를 쫓아. 아, 그거는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그쵸? 부자 청년 얘기.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근데 허탈해요. 왜 허탈하겠어? 법정신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문만 지키고 있으니까. 그쵸? 껍데기만 흉내내고 있으니까 지도 답답하겠죠. 답답해서 찾아나왔어요. 일단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 문제는 뭐가 문제야? 부자라는 게 네 정체성인 게 문제야. 넌 부자가 아니라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부자라는 명함을 내려놓고 사람으로서 진리를 쫓아. 나를 쫓아. 알아보려고 해. 진짜 맞는 게 뭔지 한번 찾아봐. 어? 저 이건 못 내려놓겠는데요? 좀 부자가 기반이고 영적으로 풍성한 부자가 되고 싶은 거거든요. 얘는 이 패턴이죠. 저는 룰을 알고 싶었어요. 중심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고. 어, 그래? 그럼 넌 아닌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껍데기만 흉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바늘길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방향성의 중심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붙잡고 있고 껍데기만 흉내내고 있는 방식으로는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간다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는 건요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얘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경쟁률이 치열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심 가치는 엉뚱하게 잡고 있으면서 껍데기만 흉내내면은 이거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적 태도로 바라보는 교조적 태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세요? 그 다음에 쟤네들이 얼씨구나 좋았죠? 뭐, 얘들은 지금 자기 성공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 합니까? 예수님, 그럼 예수님 위해서 다 포기한 저희는요? 예수님께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 포기했잖아요?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많은 걸 두고 왔고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가운데 큰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시죠? 그쵸? 너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거라고 얘기하세요. 그쵸? 너희들 가운데 28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던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기분 좋은 얘기해 주세요. 아, 뿌듯하죠. 그래, 내가 역시 제대로 된 데 투자했어. 내가 내 인생을 여기 걸었잖아. 나중에 열두 보좌, 와, 젠장, 진짜 크다.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내가 마늘이라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는 결국 누구에게 흘러가요?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로 흘러가요. 그렇죠. 이게 연결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포도원의 비유를 얘기하시죠. 포도원의 비유. 무슨 얘기하세요? 얘기는 설교로도 했었어요. 아침부터 포도원이 있었던 애가 있었어. 그렇죠. 어? 점심에 들어간 애가, 오전에 들어간 애가 있어. 점심에 들어간 애가 있어. 오후에 들어간 애가 있어. 저녁에 들어간 애가 있어. 그쵸?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결산을 해요. 밤에 들어온 애한테 몇 달란트를, 5달란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들어오는 무슨 생각이에요? 야, 제가 5달란트면 5, 10, 15, 20, 25, 아, 나 한 35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5,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돼? 격분하죠? 부당하다!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쵸? 부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랑 약속한 건 5달란트, 네가 화내는 이유가 뭐가 있냐? 내가 얘한테 잘해줬다고 해서 네가 화내는 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죠. 그쵸? 여러분, 요즘에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부당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들어가면 더 받아야지. 저녁에 들어가면 덜 받아야 되고. 그걸 똑같이 주면 어떡해. 내가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넌 닥쳐라. 아, 이렇게 권위적으로 나오면 좀 문제가 있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룰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예요? 이 룰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점. 이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의 핵심 문제는 뭐예요? 아침에 들어온 사람 핵심 가치의 한계는 뭐예요?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예요? 여기 와서 노동하는 것보다 밖에서 노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죠. 오케이? 해칭하칭은 그거예요. 여기보다 저기가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난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 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쵸? 뭐에 동의하지 않아요? 가치에 동의하지 않아요? 뭐에 동의해요? 결과, 열매에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서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어서 고생스럽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다가 저녁에 그래도 겨우 이렇게 들어왔어요. 나는 하루 종일 계속 보람있고 의미있고 활기차게 일하다가 저녁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내가 올달란트 받고 얘가 올달란트 받아도 얘가 더 고생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생각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노동을 기쁨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근데 노동을 저주로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교조적 기독교에서 나오는 얘기. 기독교에서 제일 성공한 사람은 누구예요? 죽기 한 1년 전쯤에 예수 믿은 사람이죠. 제일 실패한 사람은 모태신앙이죠. 왜? 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십일조 다 뛰고 이렇게 뭐 교회 봉사 다 하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했는데 천국 가. 얘도 얘는 진짜 신나게 살았는데 막판에 톡 넘어왔어. 천국 가. 그럼 얘가 어때요? 얘가 사는 천국이랑 내가 사는 천국이랑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개털 모자를 써야 되고 나는 음멸유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교사님들이 금멸유관을 받고. 네? 이 사고방식이 누구 사고방식이에요? 이 사고방식이죠. 그쵸?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슨 뜻이에요? 불행했다는 거잖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나 불행했는 줄 알아? 내가 교회 다니느라고 진짜. 어?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음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얘는 마음이 여기 있었지만 여기가 있죠. 얘는 마음이 여기 있었지만 얘는 진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일할 기회가 없어서 헤맸던 거야. 근데 마음이 여기가 있지만 여기와 있죠. 누가 천국 가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리라. 이거는 가사서 상급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 늦게 시작했지만 네가 봉사 많이 했으면 네가 상급이고 너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너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나중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요즘에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기가 막히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 부자는 돈을 포기 못해서 안 따라왔네요. 근데 저는 돈을 다 포기하고 따라왔어요. 저는 어떤 상급을 받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는 어떤 애라는 거예요? 글러먹은 애라는 거예요. 얘는 어떤 애예요? 얘는 이런 애죠. 지금 사는 게 괴롭고 어렵고 불편한데 내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크게 뜨시면 내가 대박 뜰 거기 때문에 오늘 참고 지내는 거란 말이야. 얘는 어떤 애예요? 이런 거짓된 풍금 같은 애예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불행하다고 하는 애란 말이야. 얘는 나중돼요. 어느 정도로 나중돼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거고요. 이런 애들은요. 나중된다는 게 그때 상급이 조금 적을 거야 이런 게 아니라 얘는 이런 거에 해당 사항이 없는 애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야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야망에 대해서. 진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곳이 천국이고 이 포도원이 천국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고 하면 늦게 들어온 애가 불쌍해야죠. 안 그래요? 늦게 들어온 애가 불쌍하지 않겠어요? 나는 30년 동안 주와 열정적으로 살아가며 사람 사는 것처럼 살았는데 쟤는 30년 동안 진짜 사는 게 뭔지 살다가 이제야 1년 그 맛을 보고 간다는 게 안쓰러워야죠. 안타깝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워야죠. 더 다행이다라고 생각해야죠. 내가 손해봤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죠. 난 하루 종일 그래도 직장 걱정 안 하고 일할 걱정 안 하고 보람 있는 일을 보람차게 살았어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아요. 다행이죠. 쟤는 5달란트를 받았지만 하루 종일 일자리가 없나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겨우 일하는 즐거움을 하는 저녁나절밖에 못 느끼고 5달란트 받았어요. 내가 더 많이 받았어요? 제가 더 많이 받았어요? 내가 더 많이 받았죠. 내가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사람이죠. 근데 내가 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나중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오류된 교회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쓸쓸해요. 20장의 품꾼 얘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시는 얘기가 나오고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별 반응을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 부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짜 메시아는 죽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는 메시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메시아다 라고 표현하는데, 제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서 예수님한테 양쪽 해달라는 얘기가 나와요. 쟤네들은 끝까지 어떻게 못 알아먹었다는 거지. 제자들과의 충돌이에요. 이제 슬픈 얘기죠. 그럼 두 가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16장에서부터 20장까지 읽어내려갈 때 하셔야 되는 메인 이슈는 뭐예요? 두 가지 주인공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설명하세요? 계속? 예수님은 스스로 어떻게 설명하세요? 나는 뭐다? 사람의 목적이다. 그를 위해서 아이처럼 낮아져서 헌신하는 그런 진정한 지도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근데 이 핵심 문제는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를 주고자 한다. 그것을 위해서 나는 죽음을 감내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왜 죽음이 이것이냐에 대한 얘기는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이슈가 나온 게 아니야. 이 부분을 갖고 기독론을 설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독론은 로마서 가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죽으심이 왜 인간의 죄의 자유냐가 설명을 사복음서가 제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선지서, 서신서에서 그 죽으심의 자유 의미를 추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부분과 좀 다른 선언적 이슈의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자체에 동의가 안 되니까. 뭐 죽음을 위한 헌신, 죽음을 통한 헌신, 죄에서의 자유라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생명 전체를 바쳐서 헌신하는 거에 대한 동의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 삶은 뭐예요? 이쪽 삶은 얘 하나님이 치유자야. 회복자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치유와 회복은 뭐예요? 성공이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하는 치유와 회복은 성공이에요. 어떤 성공? 이런 성공이 아니죠.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위대해지는, 내가 성공하는 성공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난 뭘 할 마음이 있어요? 현재의 불편함을 감내할 마음이 있죠. 그렇죠? 내가 불편함을 많이 감내할수록 성공의 크기가 서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일을 많이 하면 포상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의 구도로 접근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업무, 생활에 관심이 많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 뭐에 관심이 많아요? 언제 성공하느냐에 관심이 많죠. 이 사람 뭐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더 공적이 지금 누가 더 지금 실적이 좋으냐 관심이 많죠. 누가 크냐, 언제 성공하시냐, 성공할 때 내가 포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을 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딱 생각하죠. 교회 다니면서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서 첨가되는 건 교조주의. 그럼 일곱 번 용서하면 되나요? 신비주의. 이야, 변화산 좋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죽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다고 할 때 다 도망가지. 막 패닉에 빠지고. 그냥 죽는다고 그렇게 세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패닉에 빠져? 죽는다고 이미 얘기를 했잖아, 세 번이나. 근데 왜 깜짝 놀랄까? 귀뚱으로 들었으니까. 이 가치관이 붕괴하니까. 그렇죠? 하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아니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난 혹시 이러지 않나 끊임없이 점검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랑 동업하지 마세요. 요즘에 좀 적어졌어요, 불경기라. 80년대, 90년대까지는 하나님이랑 동업한 책이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랑 이렇게 해서 내가 큰 성공을 했다. 그게 마치 비전인 양 애들에게 가르치고, 고지를 정복하라, 거목론, 뭐 이렇게. 세상의 깃들 큰 나무가 되라, 뭐. 뭐그큰 나무가 돼. 주변에 나무 못 살게. 고만고만한 나무를 사세요. 그게 좋은 거야. 그래야지 숲이 돼. 이제 나무 큰거 하나 있으면 주변에 다 죽어. 이게 잔디밖에 없어요. 공동체론이 아니라 뭐가 남았어요? 거목론이 나오고 성공신화가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뭔 경쟁해요? 누가 더 성공했나 경쟁하죠. 그러니까는 고3 때 서울대 가는 애는 교회 당당히 나오는데 지방대 가는 애는 교회를 당당히 못 나오지. 주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니까. 이상한 거죠, 진짜. 세속 가치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쵸? 이게요, 세 가지. 아예 세속적 관점을 갖춘 세리적인 인간. 그리고 교조주의에 완전히 빠져서 신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적 인간과 함께 세 번째 이슈적 문제로 지적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따라왔으나 세속 가치가 여전히 핵심이어서 성공신화적 관점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 그래서 예수님에게 천국에 대해서 질문할 때 내가 나중에 잘 나가나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 내 태도. 아, 나 완전 말 많이 했구나. 마태복음 하다가 날 새겠다. 마태복음 너무 좋아해. 이렇게 26장, 23장까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양쪽 생각하시면 되고요. 갑자기 마무리하죠? 그래도 용기를 내서 좀만 더 해봅시다. 아, 이거 너무 진도가. 내가 딴 소리 하면 잘 듣지 마요. 그래야지 내가 딴 말을 안 하지. 21장에 들어가면, 10분만 더 할게요. 21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21장부터는 예루살렘 텀으로 얘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20장까지는 제자들에 관련된 얘기고요. 21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입성 얘기가 새로 시작되는데, 입성 초반부에 하는 얘기는 기존 교회, 아니 기존 종교의 문제점에서 얘기하는 아까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리새적 종교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랑, 여기서 얘기하는 바리새적 종교의 문제점을 얘기할 때랑 포인트가 살짝 달라져요. 처음 얘기했던 바리새적 종교성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는요, 마태복음 아까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이 패션에서 제가 지난주 강의에서 했을 때 바리새적 종교의 문제점은 뭐냐면 신관의 문제점을 제시해요. 뭐예요? 평가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신관의 오류에 대해서 바리새의 한계를 얘기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문제점, 기존 유대교의 문제점을 제시할 때는요, 신관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방금 제자들의 문제를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유대교가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들의 내적 문제, 내적 기준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이 강해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를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들의 신에 바라보는 관점 문제를 얘기했다면 그런 관점 왜곡을 만들어내기까지 뭐 관점 왜곡에 영향을 준 그들의 내적 가치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이 큽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요 공격적이보단 방어적인 부분이 많아요. 근데 뒷부분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공격적이십니다. 화 있을 진저가 나오죠. 그렇죠? 저주를 퍼부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가치의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거에 있어서 21장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요. 입성하신 다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그렇죠?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그렇게 큰 의미 없어요. 근데 뭘 표현하는 거예요? 겸손함을 표현한다고 하죠. 왜 겸손을 표현해요? 우리는 이 문화가 없어요. 그렇죠? 이 문화가 없어. 여러분 남자가 나귀 타면요 봤어요? 뭐 정례법칙 이런 데서 봤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는 거 정말 간지 않나요? 그렇죠? 뭘 타야 간지가 나요? 말을 타야 간지가 나죠? 그 당시에 귀족이나 품위 있는 사람들은 뭘 타요? 말을 타요, 다. 왕도 말을 탄다고. 왕은 절대 나귀를 타지 않습니다. 나귀는 누가 타요? 장사꾼들이 타는 거예요. 농부들이 타는 거고, 그쵸?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야, 되게. 그게 뭐예요? 겸손의 왕을 표현하는 거죠. 나는 권위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섬기는 하나님, 낮은 자의 하나님, 너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쵸? 나귀를 타고 오는데도 세상이 환영하죠. 이 이미지로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처음에 만난 게 뭐예요? 예루살렘 성을 만나,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의 문제점을 이야기하셔야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신 부분들이 나오죠? 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많이 아는 얘기니까 쭉쭉 넘어가죠? 똑같죠? 하나님을 향해서 교제하는 곳인데 어떤 일정한 형식을 지키는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죠?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죠. 그렇죠? 껍데기는 남아있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일단 형식이 계속 지켜지만 그 형체가 일어나야 될 실제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교회 가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죠.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변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매주 교회를 가면 1년에 52주 교회를 가면 내가 조금 더 변화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됐으며 성품이 변화되어 있고 내가 사람들과 대한 태도가 달라져 있으며 우리의 어떤 관계성들이 형성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게 실제죠. 그렇죠? 실제는 없는데 실제가 느린 건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아예 없는데 형식만 있다 하면 이게 형식이 뭐하는 거예요? 실제를 가짜인 것처럼 보이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형식이 있는 게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차라리 형식을 깨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 얘기하고 무화과 나무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핵심은 뭐예요? 첫째 아들이랑 둘째 아들 얘기하죠. 둘째 아들은 어때요? 예 하고 대답은 아니요 라고 대답해놓고 실제가 있는 그렇죠? 행동은 하는 첫째는 예 라고 대답하는데 행동은 없는 실제가 없는 바리새인들 어떻다는 거예요? 예 라고 대답은 해요. 무슨 뜻이에요? 형태는 갖추고 있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의 관점으로 이 형태의 관점으로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난 니들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얘기하냐 얘기 안 하겠다고 해버리시죠. 이런 대화는 왜 해요? 근데 왜 그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또 형태의 관점으로 우리의 형식에 맞춰서 네가 일 얘기를 할 만한 어떤 형식적 권위가 있는지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뱅이가 걷고 보지 않는 자가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데 뭘 어떤 권위를 니들이 더 욕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세례요한은 무슨 권위로 그렇게 했니? 대답을 못하죠. 왜? 세례요한 라인이 뭐예요? 형식적인 권위가 아니라 실제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실제의 권위가 이미 부여되어 있는데 너희들은 형식적인 권위가 없다 해서 권위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하죠. 여전히 뭐라는 거예요? 실적성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아요. 계속 형식성에 대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형식성에 대한 논쟁. 종교가 변질되면요. 계속 형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뭘 했네 안 했네. 뭐 핵심 가치랑 상관없이.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에 포도원 농군의 얘기를 하면서 혼인잔치 얘기 두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 얘기가 되게 중요하죠. 포도원 농부 얘기는 뭐예요?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의 농부들이 진짜 농부들이 아니죠. 소작이죠.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사람들한테 땅을 맡겼어요. 그렇죠? 근데 주인이 왔더니 어떻게 해요? 주인을 죽이려고 하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맡겨진 것인데 자기 것이냐 사용하려고 하는 뭐예요? 자기주도성, 자기중심성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리새인들의 종교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진리가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종교생활이 나를 더 유명하고 풍요롭고 집중되게 하기 때문에 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찾고 진리를 깨닫는 것에서 얘기하면 싫어하죠. 교회를 다니는 게 내가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사랑받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할 일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공급받는 걸로 느껴져서 내가 교회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내 중심에 갖다 놓으면요. 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진리를 찾고 진리를 깨달아서 네가 변해가야 되는 건 반응하지 않죠. 그렇죠? 그럼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화된 첫 번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이고 두 번째 이유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혼인잔치의 비유. 혼인잔치는 뭐예요? 진짜 잔치, 혼인잔치. 잔치에서 뭘 표현해요? 혼인잔치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교제를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종교에서 부여되는데 그 기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나에게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더 중요한 이슈들. 그게 장가 가는 거고, 뭐 소도사야하고, 뭐 유명한 차양 있죠. 뭐 이런 식의 뭐요? 일상 생활적인 이슈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가 형적인 종교를 만들죠. 내가 뭔가 알아가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미 아는 것이 구현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리고 내 일상성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형종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혼인잔치 비유 얘기하신 다음에? 혼인잔치 비유 얘기하신 다음에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슈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슈에 대한 얘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부활 논쟁. 이런 얘기 나오죠. 그쵸? 그리고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욕하시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얘기했죠? 형식만 있고 실제가 없어요. 형식만 있고 실제가 없어요. 이유가 뭐예요?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변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좋자고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할 생각이 없어요. 내가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자고 하는 것 중에 뭐가 좋아야 돼요? 내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만 많아요. 진리라서 변화되고자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 종교생활은 어떤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는 종교생활은 어떤 식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는 종교생활은 교조적이죠. 지역적 이슈에 매몰되어 있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그때 이게 핫이었거든요. 핫 이슈였어요. 세금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나 한쪽으로 볼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세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금 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세금에 대한 그런 내가 페이스북에 썼는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이슈, 아, 로마가 지금 들어왔는데 세금을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난 가이사의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거기서는 그 이슈를 피해가시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 난 지금 그런 이슈를 얘기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핍박받고 있고 식민지이고 로마 군인이 와있고 그게 내가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연의 문제, 하나님의 것, 인간이라는 존재를 바꾸는 것, 사람이 하나님 거잖아요. 내가 사람의 것을, 사람이라는 그 근본을 바꾸는 게 내 지금 이슈지 지금 네가 얘기한 것처럼 문화, 종교, 정치, 형식을 바꾸는 게 내 이슈가 아니라는 거야. 난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야. 이걸 바꾸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도 뭘 생각해야 돼? 종교도 당연히 사람을 바꾸는 걸 생각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부활론쟁 무슨 얘기하세요? 내세 얘기하죠. 내세 얘기. 뭐 예수님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얘랑 결혼한 다음에 얘가 죽었고 얘랑 결혼해 또 했는데 또 얘가 죽었고 얘랑 결혼해 얘가 또 죽었어요. 그럼 나중에 얘는 누구 부인이에요? 뭐 이런 얘기하죠. 아, 엄청난 하나님의 맹점을 발견한 듯이.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무슨 뜻이에요? 지금 내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어디 가냐?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죽은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떤 분에 대한 지금 이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지금 네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고 지금 네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지금 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종교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교조주의가 빠진 함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꾸 내세 얘기해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는데 지옥을 갔다 왔는데 쏘. 아, 누가 지옥에 있고 쏘. 아, 그리고 기독교는 뭘 해야 되냐, 뭘 안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뭘 안 해야 되냐. 제가 페이스북에 얘기했죠. 세금 내고 안 내고 지금 그게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메인 이슈가 아니라고. 목사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꼴보기 싫은 거야. 꼴보기 싫잖아. 종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꼴보기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꼴보기 싫잖아. 그럼 지금 뭐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이, 종교인이, 탐욕을 벗어나는가에 대한 이슈예요. 세금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 이슈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슈란 말이야. 근데 뭐에 대한 이슈를 자꾸 몰고 가요? 형식에 대한 이슈를 몰고 가요. 용서해라? 몇 번이요?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일곱 번이면 되겠죠? 내가 형태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조직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경제를 바꾸고 어떤 시스템이나 규칙이나 법칙이나 이런 세상의 형태를 바꾸는 게 세상을 바꾼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꾸는 게 종교지 형태는 그분들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 그걸 바꾸시키시면 여러분들 그건 정체성도 있잖아요. 유권자의 정체성으로 경제인의 정체성으로 그걸 바꾸는 거지 종교인의 정체성으로 그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기본 가치를 만드는 거지.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딱 대답해 준다면 그 다음에 화내시죠? 뭐라고? 화했을 친절 소리 쫙 들어가죠? 여기 다음 주에 해야겠죠?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지역적인 이슈들에 매몰되어 있는 것 자체, 이 세 가지를 보시면서 너희들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에 있는 종교성의 왜곡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온다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냅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메인 이슈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활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형이 상학적인 얘기나 영적인 것들이나 그런 거에 심취해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요. 그런 걸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장 중심에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내가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과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가장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다음 것들이 조성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나 이 사람들이나 뭐가 바닥에 있어요? 내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안정되고 싶고가 내 마음의 바닥에 있는 거죠. 그쵸? 내 마음의 바닥에 그게 있는 상태에서 뭐가 이것을 또 조성해요? 이것이 종교를 조성해버리죠. 그래? 예수께 투자하자. 장기적인 엄청난 성공이 있을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탈세서 여러분들한테 뭐 이 땅을 떠나라는 것들을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딴 것들을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심 가치가 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 중심 가치가 이렇게 됐을 때 그렇게 성경의 정보에 통달한 바리새인들도 저 모양이 된 거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이 23장에 너희가 천국 문 앞에 서서 너도 안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 막는다고 얘기해요. 왜 바리새인들은 천국 문 앞에 서 있습니까? 저보다 구약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통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미적으로 지향하지 않아서 그렇지. 천국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죠.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왔으나 진짜 예수님 얼마나 승질 나셨을까.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커요? 왜 물어보는지 뻔히 보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우리 또 빵을 안 갖고 왔는데 예수님 나중에 저희 두 아들을 양쪽에 아시죠? 예수님 지금 내가 얘들이랑 뭐하고 있지 이런 생각 안 드셨을까? 정말 세속적인 애들. 나를 통해서 어떻게 성공해보려고 그러고 눈이 희번덕거리면서 서로 질투하고 암투하고 서로 잘나고 싶어하고 누가 인정받는 신경쓰고 그 꿈으로 오늘을 견디는 애들. 오늘 내가 이렇게 충성봉사하면 나중에 내 인생이 확 펴지겠지. 이거 하나로 버티는 애들. 여러분들 핵심 가치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안정을 위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세속적인 성공을 위협하면 예수 잘못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방어기제를 발동하지 마시고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거예요. 안정되게 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굶어 죽으라고 했어요? 야, 5천명을 먹인 애가 나야. 그거 몰라? 지금 그걸 왜 걱정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가장 마음의 중심에 내가 사람에 대한 열정과 진리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것. 그 위에 이를 그 다음 것들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것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한 가운데, 저희 마음의 가장 바닥에 편안하고 싶은, 그리고 안정되고 싶은, 성공하고 싶은 욕망이 자리 잡고 앉아있진 않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하게 하시고, 제 스스로도 그 질문에서 내가 자유하다는 착각을 버리고, 그것에 다시 한번 질문하며, 내 마음이 뿌리에 박혀있는 그 죄의 본성, 자기중심성을 끌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주님께 드리는 주기를 소원하며 다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